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지난주 본문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주소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 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온갖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던 성전은 오늘날 교회에 비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초점은 오늘날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자신을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성도다. 그렇게 본다면 나 자신이 누구란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나고 또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예전의 자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오늘날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곳보다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 왜 우리가 성전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접근하면 청와대인 이유가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때문에 그걸 청와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화이트하우스 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거기 있기 때문에 화이트하우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성전의 이유도 많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성전이란 말은 그 헬라의 나오스란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란 단어와 구별돼요. 그래서 나오스란 이 말은 특별히 성전 안에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쓰인 성전이란 말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적으로 역사한다는 그 성소 그곳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어디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의 그 나우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의 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거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속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성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누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시고 있는 내 몸이 곧 성전이다.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을 정결케 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실제 모든 참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그 심판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 압제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행한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로서 심판하지만 그 불의 가운데 압제당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면에 어떻게 한다고 사랑으로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뭐와? 공의와 사랑.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취하지 공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온화하고 자비롭고 또 의로운 지혜의 모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왜 저런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돼라고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취하고 공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거절하는 심령은 때려서라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그 심령을 때려서라도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10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 채찍하고 징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질문에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이켜서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가 이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안위하고 위안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는 기준이 뭔지 성경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의 심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오셔서 나를 징계하고 채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이 자신을 거절하는 심령,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되지 않은 자에게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둬요. 유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채찍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채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낙담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한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란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채찍을 휘두르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위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한테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고자. 유익하게 하고자. 그럼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였는가? 또한 영적으로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녀들을 영적인 성숙함과 어디에 이르려고? 거룩함에 이르려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체벌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체벌 당하면서 컸고 또 그렇게 체벌했을 겁니다. 체벌한 이유가 뭐예요? 이놈 자식 죽어라. 그렇게 하면 체벌한 사람 있어요? 야 이놈아 좀 사람 구질 좀 해라. 똑바로 살아라고 깨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유익이고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한테 거룩함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 또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한 마음을 엎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장사꾼들이 파는 상품 양 소를 내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습니다. 이것은 다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에게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었고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내쫓고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세상에 가치 있게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찮은 거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찮은 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에 계시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은 것을 그냥 놔두거나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나는 당신만 사랑해놓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직시할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만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거룩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거룩이 우리가 뭐 홀리 보이스 받고 성경 끼고 막 거룩하게 걷고 뭐 거룩한 모습을 뽐내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지면 속에서 거룩은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100%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사랑하는데 100% 사랑해 달라는 게 거룩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뭐 그냥 공허하고 높게 멀리 생각해서 아,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런 관계적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근데 당신 80%만 사랑하고 20%는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할게. 이거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온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속사람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래 잘한다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기집에 가셔서 이런 채찍을 들고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집기를 뒤집어 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번 그렇게 하신 것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심령에 그렇게 징계하거나 채찍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각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버리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합당치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라 명하십니다. 비둘기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의 제물로 갖고 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비둘기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얼마나 미묘한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고서 하나님 것이 아닌 영역을 털끝만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린도 6장 19절 20절 말씀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존재의 목적을 떠나서 내 것 내 맘대로 내 그런 식의 경거망정 행동은 자유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육체를 부도덕한 것에 내던지는 육체의 남용들은 반드시 뭐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몸의 형체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이르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활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육체 없는 영혼만의 불멸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체를 긍정하며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의 부활을 앞두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주의 날에 그렇게도 그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 놀라운 인류의 부활의 사건, 역사의 최후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몸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몸이 나약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나약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철저한 회개와 자기를 돌아보고 저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정에 가득해서 자기 몸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동무한 일이 다시 없도록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빌려주고 있습니다. 왜? 거기 고린도 6장 20절에 우리의 몸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두고 사신 받은 우리 몸에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잘 알지만 버톨토 지오바니라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버톨토 지오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선생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4세 되던 때에 이 버톨토의 문화상인이 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그 문화상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 앞에 스승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의 재능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 아이가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래 물었더니 네 스승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14살 먹은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재능과 기술을 더욱 열심히 연마하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이 남겨준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내 기술만으로도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 스승은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서 조각상을 구경시켜주려고 두 군데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가는 곳이 술집이었어요. 술집 앞에 아름다운 이 천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조각상은 참 아름답다. 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다시 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서 거대한 성전 입구에 가서 조각상을 또 보여주며 묻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냐 아니면은 술집 앞에 있던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냐. 두 개의 조각상은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하고 세워졌고 하나는 술 마신 사람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세우셨어.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어린 미켈란젤로는 세 번이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귀에 지금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유가. 그래서 고린도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 제재받지 아니하리라 말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것이고 죄에 끌려다니면 뭐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값주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그 집을 댄 그런 몸이라면 주의 소유것이라면 오직 내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는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와 주님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15세에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가 내 인생 좀 먹어서 30대 돼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 말. 이 말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 말 자체가 모순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른 대답을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5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기의 삶이 자기 기준에 스스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느꼈고 30대가 돼서 어느 때 큰 은혜를 받아서 드디어 내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삶을 할 만큼 주님이 주인이었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15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던 것 뿐이지 나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30대가 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이 후자의 경우는 뭐냐면 이전에도 자기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는 내가 나중에 영접하겠다. 성경에는 이런 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믿음은 또한 누구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 후에 더해지는 인위적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순종하게 하는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서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다고 말할 수 없겠죠.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결과와 그 형벌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고 또한 그 피로 사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내 주인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한다 해도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을 때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집안에서 대판 싸울 때는 주인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다스림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장 28절에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그 얘기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 맞아요. Kingdom of God. 근데 여화증들이 그걸 홀딱 빼서 써서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뭐 이단이여 뭐여 그러는데 그게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왕국인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 미성숙한 신자, 그리스도에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 모두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아직 구주로만 고백하고 나중에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는가? 노예? 왜 기분 나쁘게 노예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노예란 사실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 노예란 단어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노예가 없는 시대에 살더라도 그 노예란 단어는 불쾌감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예가 존재하던 그 시대에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 종종 번역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의 종이다. 들로스.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의 노예라는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이 불편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라는 선포하는 또 다른 방식이 다 그리스의 종된 자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구원받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삶 속에 전혀 없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교회의 설교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 우리의 이런 가르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제로 믿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을게. 없어요. 그 믿음이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신자가 있고 헌신된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린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그리스도인에서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바울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숙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먹었다가 아니고 그렇게 고린도교회 문제가 많고 그 은사로 잘난 일하고 죄를 짓고 병폐가 많아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미숙하다. 미숙하다. 어린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주이고 인생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매여있는 연약함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인된 입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그런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을 주고자 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도 풍성하게 누리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줘요?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에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쓴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아들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스쿠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명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친구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필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했지만 소중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책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몰랐다 할 정도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회심하는 책입니다. 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남들이 기독교고 나도 기독교고 남들 불교 그런 나는 기독교고 종교란에 하나 쓰는 종교 기독교 쓴 그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결국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로 나눠집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중요한 깨달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려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이 모인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속에 같이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한다. 이걸 경험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썬데이스쿨 하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감동이 공유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 팔다리가 아파해. 팔이 아주 아파해. 아파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고 나 볼 거 보고. 그거는 유기적인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하나로 유기적이 된다면 왜 이빨이 아픈데 손이 받쳐줍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아파봤구나. 그렇게까지 안 아파봤구나. 이가 아프면 이렇게 손이 가요. 머리 아프면 손이 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생명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걸 깨달아지면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건 뭔지 몰라요.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보면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거룩해야 하듯 우리도 우리 삶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채찍질하고 상을 엎으시고 부당한 것들을 모방하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의 마음에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실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적 가치로 가득 찬 욕망, 주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고집,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탁자를 엎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내어 쫓으십니다. 목적은 하나네요. 우리의 유익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예수님은 내 삶의 정말 주인이신가? 나는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귀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종교활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나의 욕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반드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삶을 드리게 되고 반드시 오늘날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알게 하고자 깨닫게 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몸과 시간과 재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